예, 신명기 편집 구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짚으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예, 그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 전에 솔로몬 왕이 그 차독이라는 사제를 그 성전의 대사제로 임명하면서 자독은 중간에 끼어들어온 둘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전통적인 레위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부수족들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곳에 왕족과 다윗이 아무래도 계약을 맺은 모양인데 그러면서 그 왕족에게 왕자리는 내가 차지할 테니까 사제자리는 네가 차지해라 하고 준 게 바로 자독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독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엄청나게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겠죠. 왕의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수완은 뭐 레위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약삭빨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제밖에 안 해본 순진한 레위인들은 결국 나중에 대사제직을 자독에게 뺏기게 되고 뺏기고 나서 쫓겨난 다음에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고 난 다음에는 아마도 북이스라엘로 전승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올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 남유다보다 먼저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하권 18장과 역대기 하권 29장 31장에 따르면 히즈키야라는 왕이 그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북부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유다를 다스린 첫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정치 종교개혁을 추진해서 북부와 남부를 다시 통일시켜서 다윗 솔로몬 제국의 통일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남부와 북부에 흩어져 있던 종교적이고 뭐 지혜문학적인 전승에 대한 재평가, 편집 작업을 포함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 원시 신명기 복사본, 북부 이스라엘에서 초반 다듬어진 신명기 책이 남유다로 흡수가 됐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북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책을 들고 사람들이 왔겠죠. 그 책을 신명기라는 전승을 근래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레위인들이 들고 이제 남유다 왕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그 왕은 이 경신례를 그 모든 종교와 예배를 예루살렘에 집중시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 솔로몬 때도 그렇게 했지만 신명기는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가 뭐 쫓겨나서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남쪽으로 들어왔는데 왕 밑으로 들어왔잖아요. 왕 밑으로 들어오니까 왕이 시킨 대로 해야 되겠죠. 왕이 모든 경신례를 예루살렘으로 집중시키면서 이제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뿐이다 라는 거를 신명기에 넣는 거죠. 이러면서 신명기의 두 번째 편집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신명기 레위인들이 자유롭게 그 신명기를 다루다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말하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왕권을 중심으로 신명기가 다시금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다른 나라의 침공으로 이 히즈키야의 계획은 중단이 되고 신명기라는 책도 성전에 보관되거나 숨겨졌거나 뭐 좋은 말로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내팽개쳐졌을 겁니다. 그걸 왕이 이제 관심을 주던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관심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몇 대가 지나고 요시야라는 왕이 다시 남유다에 등극했을 때 이제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세력이 약해지고 바빌론이라는 제국의 세력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중간지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때 다시금 이 요시야 왕이 이전의 두 왕국 즉 북부 이스라엘 왕국과 남은 세력과 남부 유다 왕국을 다시금 통일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즈키야 왕이 이룩하지 못한 사업에서 영감을 받은 요시야 왕은 분명히 여러 예언자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금 정치적, 종교적 집중화를 추진합니다. 하나로 모으려는. 그래서 이 시대에 사제들, 예언자들, 현자들이 또 새로운 활동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권 22장에서는 성전 재건 사업을 벌이는 중에 율법책, 즉 법전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 책이 이렇게 발견된 책이 열왕기보문의 책이 발견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책이 바로 히즈키야 왕이 첨부했던 만들었던 신명기의 핵심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 다음에 신명기는 유다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때는 그 제법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전국 각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었던 우상숭배, 산당들에 있었던 그런 이방신들을 거의 다 청소를 하거든요. 이때 아마도 오늘날 학자들이 흔히 그때 신명기계 학파라로 부르는 새로운 학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야 왕 때 되게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파는 분명히 이 신명기의 정신과 관념을 가진 학자들, 뭐 사제고 레위인들이고 예언자들로 구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들로부터 다시금 신명기의 세 번째 편집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때 다시금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소들, 계약의 관점을 심화시킨 신학적인 요소들, 그래서 신명기보다 더 오래된 이 전승들, 문헌들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대단히 큰 작업을 갖다가 벌렸을 겁니다. 왕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고 그 지지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 신명기 학파가 신명기뿐만 아니라 신명기라는 책 한 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손을 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에서 뭐 요시야까지 기간을 조금 통틀어서 이제 신명기계 역사서의 첫 편집을 이루어냅니다. 복잡하죠? 신명기라는 책 한 권도 편집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책 한 권뿐만 아니라 왕이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방면을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책을 만들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신명기 다음에 책이 판관기, 여호수아기, 그리고 열왕기 이런 책들이 신명기 역사서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성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만 신명기의 학파 입장에서는 성서가 신명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뒤로 신명기의 역사서들을 갖다가 만든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지금은 그 성서 구약 성서가 46권이니까 그 책들이 지금은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책들이 다 떨어져 있었죠. 창세기는 딴 데 있고 그 창세기에 집중하는 학파 따로 있고 탈출기 편집한 그런 학자들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다 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탈출기에서는 그 이방인의 동족과 같이 대하라는 그 문구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신명기에서는 이방인을 동족 안에 넣지 말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한 문구만 있는 책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지금은 그 책들이 한 문구만에 들었지만 옛날에는 그 책들이 한 문구만이 아니라 다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탈출기를 좋아하는 학파는 저쪽에서 탈출기 가지고 놀고 신명기 좋아하는 학파는 저쪽에 신명기 가지고 놀다 보니까 이 완전히 대립되는 이야기들이 공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나중에 묶어놓으니까 묶는 사람들은 다 옛날 책이고 자기들은 다 귀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편집하거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시대를 지나간 거죠. 그래서 문헌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고유하게 지키자. 번역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편집의 시대는 끝난 거죠. 그 옛날에. 그래서 그 탈출기에 그 이방인을 동족과 같이는 개념과 신명기의 동족에서 이방인을 완전히 제껴버리는 개념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책이 다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명기계 학파는 이 신명기라는 책을 중심으로 자기 역사서를 다시금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죠. 판관기, 여호수아기, 사무엘기도 들어가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열왕기까지 정확하게 열왕기까지는 신명기들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뭐 성전, 뭐 솔로몬, 뭐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북부왕국의 몰락 등을 우상숭배를 제거하지 않았던 왕들 때문에 일어난 연대적인 죄에 대한 벌이다라는 해석이 신명기 학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계 학파는 귀향살이 동안에도 활동을 계속합니다. 유배 가가지고도 왜냐하면은 신명기계 학파는 글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하느님을 알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사를 못 지낸다 하더라도 말씀만으로도 바빌론 유배 가가지고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죠. 뭐 성전도 지을 수 없고 하지만 책 가지고는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이라는 문화가 이제 아마 바빌론 유배 시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나고가라는 그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회당 문화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향살이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유를 덧붙이면서 이제 귀향살이 동안 또 귀향살이가 끝날 즈음까지 신명기에 네 번째 편집을 했을 겁니다. 계속 편집, 네 번째까지 편집했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 또 뭐 바빌론 유배 동안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뭐 제대로 뭐 거의 책 보는 거 빼고는 뭐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때 보면 훌륭한 학자들이 유배 가가지고 책 많이 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제약적이고요. 그때도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을 이제 역사서를 좀 더 길게 쓰는 겁니다. 그때는 그 요시아 때는 짧은 솔로몬부터 썼다면 그 이전 역사까지 다루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판관기부터 귀향사를 하기까지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열왕기까지 역사서의 넓이를 넓히는 거죠. 넓혀가지고 포함해서 신명기 역사서의 두 번째 편집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 학파는 동시에 많은 예언자들의 본문도 편집하고 재편집합니다. 물론 모든 예언서들을 편집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신명기 학파의 편집의 영향을 많이 받은 책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사야서라고 부르는데 이사야서는 제법 넓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를 또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제2이사야라고 부르는 부분은 귀향사역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그 모음을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묶어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신명기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색깔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귀향사리 이후에 에시라 사제의 개혁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백성에게 율법, 모세오경을 설명해주는 레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기 8장을 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요시아가 이렇게 법전을 선포한 그 모습처럼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즈라가 율법을 봉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신명기의 핵심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 분명 이 시기에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손질해서 이제 모세오경의 묶음에 끼워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는 어느 정도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책,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신명기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가 가장 최후에 편집되면서 그 종합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의 다섯 번째 편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다섯 번째 편집이 아마도 최종 편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섯 번 편집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편집의 성격이, 다섯 번의 편집의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원래 신명기는 반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래 사람들을 향하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향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왕이 아니라 백성을 옹호하는 일을 1차적인 관심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세오경 신명기를 보면 일반 대중들을 살피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 자비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 편집, 히즈키야가 이렇게 종합했고 요시아 왕이 종합했던 그 신명기 때는 신명기를 정치적인 중앙 집권화라는 자기네 이해관계에 이용합니다. 첫 번째 반란적인 성격과는 반대가 되죠. 이 두 가지 편집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첨하는 성격을 띱니다. 위를 향하는 권력자들과 재물가를 향하는 성격을 띠게 되죠. 그리고 귀향사리하는 동안에 쓴 네 번째 편집에서는 또 귀향사리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지다 보니까 다시금 네 번째 편집은 반란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첫 번째 반란적이고 두 번째 아첨하고 세 번째 아첨하고 네 번째 다시 반란적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귀향사리 이후에 다섯 번째 편집에서는 이제 사제 계급의 이해관계에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제면 뭐 그래도 반란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 이 사제들은 기득권층,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왕과 결탁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제사를 독점했던 사제들입니다. 차독 가문의 사제들인데 뭐 이름은 좀 바뀌지만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금 마지막 편집은 아첨하는 성격을 띠게 되죠. 첫 번째 반란적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아첨하고 네 번째 다시 반란적이고 다섯 번째 아첨하게 되면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편집의 구조가 신명기가 복잡하고 앞뒤에 연결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알고 계시면 성서를 읽을 때 아, 왜 얘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를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어려운 책이 아니라 신명기는 훨씬 더 흥미로운 책, 재미있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명기적인 신학은 상선보락의 신학이고 유일신 사상 안에서의 선민사상의 신학입니다. 신명기 신학은요. 그래서 뭐 구약 전체 신학이라고 하긴 어렵지만은 뭐 그래도 구약의 신학이라고 할 때는 신명기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제들 다섯 번째 편집에서는 사제들이 편집을 하게 되면서 이 사제들의 편집본을 신명기적인 신학보다 더 신명기적인 것으로 더 더 보수적인 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열왕기와 역대기라는 책이 두 개가 구약성서 보면 열왕기도 있고 역대기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같은 시기를 언급하는 중복되는 책이 두 개가 같이 있는가? 열왕기는 신명기 학파의 책이고 역대기는 그 신명기를 기본으로 해서 더욱더 보수화된 사제들의 신학의 책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왕들을 비판하고 다윗도 비판하고 솔로몬도 비판을 좀 합니다만 역대기에서는 오롯이 왕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절대적으로 모든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런 종교적인 마음과 짐을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로 그냥 그 성전으로 모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하늘을 뜨시고 뭐 잘된 거는 철저하게 벌을 아니 상을 주셨고 못된 거는 철저하게 벌을 주셨다는 신명기 신학을 더욱더 고정적인 모습, 더욱더 굳은 모습으로 이 상선보락을 훨씬 더 좀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고 나머지 이유는 이 상선보락의 신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학파랄까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 그룹이라고 친다면 지혜문학에서 그 욕기가 되죠. 욕기를 보면 왜 제가 벌을 받아야 되죠? 라고 하느님한테 따져 묻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네가 잘했으니까 상 받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욕기에서는 어떻게 이 선한 사람들도 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신학이 맞나요? 사실 두 갈래로 나눠가지만 역대기를 편집한 사제들이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그게 주류고 그 비주류 밖에서 그런 욕기라든지 예언서에서는 요나서 같은 책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을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건 역대기랑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요나서, 욕기랑 이런 역대기 책이 느헤미야, 에즈라기 책이 어떻게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두 갈래의 책이 구약성서에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묶어놨지만 요나서 갖고 있는 사람은 저쪽에 있고 역대기 책 갖고 있는 사람은 저쪽에 있으니까는 서로 자기들이 좋은 책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전통이기 문헌이기 때문에 이제 모은 것인데 모을 때 이제 빠진 책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가톨릭이 되면서 다시금 더 받아들인 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립되는 생각들이 각자의 생각들 고유한 생각을 가지고 책들이 다 따로 살다가 나중에 묶이게 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생각들이 구약 성서 안에 그대로 온전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이 어렵긴 합니다만 동시에 그것이 구약의 치명적인 매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 편집 이야기 마저 하고 다음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